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운동선수나 뭐 가수나 연예인 할 것 없이 통틀어서 한 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읽었으니까 전혀 연예 소식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가 제일 한 해 돈을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부에 이렇게 보고한 자료로 토대로 볼 때 그렇다고 그래요. 이 임영웅 씨 압니까? 모르세요? 아, 트로트를 안 좋아하는구나. 임영웅 씨 원래 발라드 갔어요. 성공하려고 트로트를 갔다가 이제 자기 색깔 내죠. 그가 2020년 지금부터 한 3년 전이죠.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마스터 트롯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 경연대회에 나와서 1등 진이 되죠. 저도 잘 몰랐어요. 아니 BTS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 저 놀랬죠. 그래서 제가 임영웅 관심 있잖아요. 가수들은 제가 그렇게 가수 팬은 없지만 그래도 들어가 봐서 봤더니 그 경연대 곡들이 쭉 나왔어.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미 있게 들었던 곡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김광석 씨가 그걸 좀 조금 자기식으로 막 바꿔서 유명한 노래이긴 한데 그 노래 참 감동스러웠어요. 중간에 간주를 쫙 휘파람을 휘 하는데 노부부의 그 애절함이 그 휘파람과 함께 많은 사람의 눈물을 짜내는 그 곡으로 감동 있게 했죠. 여러분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유튜브 임영웅 씨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손흥민보다 더 많은 수업이 있습니다. BTS 전체 금액은 많지만 17명이니까 잘라서 본다면 한 개인보다는 임영웅 씨의 수입이 제일 많죠. 한국의 대기업 회장보다도 더 수입이 많을 정도의 2023년 통계 보니까 234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많이 찍었으면 500억도 벌 사람인데 적당히 찍고 노래만 집중해서 그렇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가 경연하고 나서 3년이 지났어.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유튜브 공식 채널도 보니까 165만 명 그리고 완전 순전한 팬 2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티켓을 절대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주는 적이 없대요. 정말 원하는 팬들에게 한 장이라도 그 팬들이 원하는 사람에 돌아가도록. 자기 어머니도 공연장에 초청을 못했대요. 한 번은 자기가 한번 인터넷에 티켓 구입하려고 어머니에서 했는데 놓쳤대요. 오픈하는 딱 있어 대기자들이 50만 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의 가장 효자 선물은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사주는 것이다. 이럴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팬들에게 가장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대상이죠. 만일에 그 공연장에서 만일에 악수라도 한다면 한 달은 씻지 않겠죠? 가문의 영광이니까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뭐 가요 저 세대는 조용필 세대입니다. 세대 차나요? 그렇죠? 뭐 그래서 지금은 뭐 가수나 가요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꼭 하나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뮤지션 컴피티션, 싱어게인 같은 이성윤 비롯해서 최근에 홍의사까지 그런 어떤 컴피티션 과정에 되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스토리들이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그 치열한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무명 시절을 겪어내면서 그 자리에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노래 하나도 저렇게 하겠다고 인생을 바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래 사나 이런 간접적인 도전들이 많아가지고 더 저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적인 감각은 그래 없지만 음악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뭔가 끌리는 게 제 안에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렇게 뭐 대단히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영웅시하는 사람일지라도 별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우리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임영웅 씨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겠죠. 자기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인기를 얻어도 그도 고민하겠죠. 똑같을 것이다.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사람을 한 사람을 추종하거나 영웅시하거나 뭐 그런 마음은 별로 이제 안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진짜 매력적인 가장 매력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받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이죠. 그 민족을 택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 계획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신약 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또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그분이 가르침을 곰곰이 묵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인격과 애티튜드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 부부 생활에 많이 적용해요. 또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저의 삶의 많은 관계 안에서 도전 주고 저의 삶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짜 예수와 하나님 인격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세상에서 뭐 다 비슷할 거다, 그게 그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추앙이나 이런 건 없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허무함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잘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분을 제대로 만나고 알게 되면 인생 바뀔 텐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이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오픈마인드에 우리 예진이가 어라이즈 갔다 온 간증을 제가 좀 조금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뭐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아, 집에 가셔서 조용히 보십시오. 근데 예진이가 고백한 것 중에 그 미키라는 노 전도자거든요. 한 70대 이상 되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암노스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이 참 저도 인상 깊게 보았어요. 복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복음이라 했을 때 어떤 것, 뭐 교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겠죠. 그분이 엄청난 매력 있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 소식이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 진짜 그렇습니다. 어제도 런던 시내 전도하면서 뭐 무슬림 젊은 친구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 만나는데 특별히 카나비 스트릿이 제가 주로 가는 스트릿 중에 하나인데 거기 쭉 가는데 앞에 어떤 그 영국 청년 세 명이 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관심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아예 무시해버리면 대화가 되지 않는 일인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관심 있는 친구들을 꼭 만나게 되죠. 성경에 들어봤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공부를 했을 거니까 삼일체에 대한 질문을 좀 했어요. 삼일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무슬림도 예수 믿는다 그러지 지오바 위트니스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너도 알듯이 Jesus in Quran is different from Jesus in the Bible. 바이블에 있는 예수와 코란에 있는 예수는 다르다. 코란은 무슬림들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one of prophets로 믿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믿지 않죠. 여러분 뭐 삼일체의 개념은 뭐 설명하면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개념이 상하 개념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주이시들은 주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이시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는 컨셉이 있는 것이에요. 컨셉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주이시들은 신속노동한다 이렇게 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아버지라고 일컬어진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서 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거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말하지만 코란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무슬림은 제호바 위트니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십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어요. 근데 어떤 예수냐 하면 미가엘 천사장 엔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에 돌아가셨어 물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대요. 자 그러면 무슬림의 예수는 선지자고 제호바 위트니스의 예수는 천사인데 선지자의 죽음과 천사의 죽음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자신이 죽은 죽음이 용서한 죄가 어느 것이 더 완전하겠느냐? 어느 것이 더 완전한 죽음이 되겠느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죽음이 되겠냐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죽은 것보다는 천사가 와가지고 죽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동등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겠다 죽어준 죽음이야말로 완전히 죄를 용서하신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냥 받는 거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unconditional salvation이 되는 거다. 기독교 예수가 위대하냐? 타 종교의 제호바 위트니스의 예수가 위대하냐?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냐?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이해된다고 충분히 이해된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한다는 것이 이 놀라우신 예수를 소개한다는 것이 감격스럽죠. 오늘 본문의 70명의 제자들도 전도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2명의 직계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두 사람이 기쁨에 찼어 돌아와 보고하였대요. 기쁨에 찼어. 기쁨에 찼어 그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전도를 꾸준히 나가보면 이 기쁨을 어느새 알아요. 전도를 물론 나가기 전에 아침에 출발할 때는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목사인 저도 아직도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아마 빠지는 일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장점이 되었어요. 이제 아예 안 가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언제나 아침에 나설 때는 좀 부담이 되죠. 텐션이 느끼고. 근데 전도를 다 마치고 나면 하늘을 나를 듯이 너무 기쁜 리프레시 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곤란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다 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을 소식을 전하는 그 현장을 임재하시죠. 어떤 자리보다도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채우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너무 리프레시된 이 느낌을 받는 거죠.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고 높은 산을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올라가는 등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등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올라가? 또 내려올 것을 왜 그렇게 힘을 올려 또 제자리 올 것을 뭘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뭘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힘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올라가냐? 똑같이 내려올 것을 그게 등산해본 사람들은 그게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힘겹게 정상 올라가서 The top of mountain, at the top of mountain 그 정상에서 쫙 펼쳐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야호! 외쳤을 때 그 그 강경의 그 기쁨이 주는 게 있잖아요. 성취요. 즐거움. 그래서 그 힘겹게 올라가고 또 힘겹게 내려오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올라가 봐야 그 기쁨 알듯이 전도라는 기쁨도 해보시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영적으로 자꾸 드라이한 분들 있잖아요. 막 회복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에 나오면 돼요. 꾸준히 한번 다녀보시면 영혼이 리프레시 돼요. 진짜예요. 이 뻥 아니에요. 꾸준히 한번 오시면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전도 현장에 나와야 돼요. 원래 토요 전도가 좀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약한 표현이지만 이벤트예요. 토요 전도는. 진짜 전도는 일상에서 친구들과 종교 토론, 종교적인 이슈 나왔을 때 딱 서서 1대 9로 맞서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관계 전도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게 저는 제일 좋은 전도라고 생각해요. 토요 전도는 연습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만나서 질문 받고 대답을 하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면 쌓이면 질문 몇 개 안 돼요. 한 13가지인가 4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만 달달달달 자기 것을 만들면 어느 자리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 현장 경험하는 자리예요. 토요 전도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여러분 평생에 어느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 이 기쁨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토요 전도거든요. 막 우리끼리 외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들어보고 삶을 들어보기는 정말 재미있는 곤란한 질문 받으면 좀 패배감 쳐서 올 수 있지만 대답을 왜 못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와서 또 고민하면서 잘 준비해서 나가면 또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전도자, 예수의 정의 만드는 좋은 어떤 연습의 시간으로 토요 전도를 저는 생각해요.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이들이 왜 기뻐했는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 저 예수님 이름을 대기만 해도 귀신들이 다 복종하더라, 자기들에게. 놀랍죠? 귀신들이 딱 예수 이름을 만들다 딱 무릎 꿇고 복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겠어요. 예수님도 공감해 주셨어요. 맞아, 너희들이 전도할 때 사탄이 번개가 하늘에서 땅에 확 치듯이 번개불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 전갈 같은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악한 원수들을 짓밟아오고 짓누르는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진짜 맞다라고 박수치고 건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데 더 기뻐할 일이 있다 하시면서 이어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구원받았다의 뜻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제가 패밀리 서비스지만 강조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죠? 일주일 것을 기억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미리 창세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 사람을 자기 아들로 만들겠다 미리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녀 삼겠다라고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신이 자기 자녀를 만들겠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온 우주, 몇십만 년 강년을 만들었다.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딸을 만들겠다, 삼월 계획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체 창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녀를 삼겠다고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 우주를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요. 자녀 삼겠다는 그 계획 때문에 우주를 만든 거예요. 지구 한 은하수 수조 은하계라고 했잖아요. 은하계 조그만 기둥이 있는 태양계 안에는 조그만 행성인 지구지만 이 지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자녀니까. 아들과 딸을 삼는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 만든 이 창조의 이 엄청난 일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 삼겠다는 그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창조된 이유로 이 온 우주의 시간을 다 통틀어서 우리 지구가 이 땅에 있었던 존재하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 그 순간을 보고 싶어서 이 엄청난 창조와 이 엄청난 자기 희생을 지불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뻤어. 주님도 벅찼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 당신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준비하는 마당에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돌아섰어. 막 가슴이 벅찼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 이 70명의 제자들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일은 누구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지식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버리고 모르게 하고 안 믿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뭔가 뭐든지 배우고 싶은 마음, 선입견 없이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오해하지 말기를 누구 믿게 하고 누구는 안 믿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예수님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구원의 복은 선입견 없이 아무리 실력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철부질지라도 들을 마음, 받아들일 마음 안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당대에 별 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왜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설명해 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과 직접 영광을 받던 그 예언자들보다 너희가 더 위대하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돈 많고 권력 많았던 왕들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 예언자들과 왕들도 이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안달했는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라기만 했던 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너희가 진짜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살다 보면 오페라 공연을 가끔 참 볼 때가 있어요. 참여할 때. 여러분 오페라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안 가보신 모양인데 뭐 저도 우리 윤정수 주사님이 뭐 영국 유명한 가수니까 뭐 지금 한국에서 교수로 가셨지만 가끔 티켓을 주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오페라가 뭔지 영국에 와가지고 보게 되고 참여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본 무대에 서기 전에 한 며칠 전에 진짜 본 무대처럼 리허설을 해요. 그때도 티켓을 줘가지고 그걸 참여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큰 사안, 그 오페라 공연할 그 장소에 그 전날에 리허설이 있다 해서 정신이 초췌해서 가서 봤어요. 그 리허설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차려서 다들 오셨더라고요. 멋진 가든 주변에 있고 참 뿌듯했습니다. 리허설도 뿌듯하더라고요. 가서 보는 것도.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리허설에 나오는 그 연습하는 위치에 있었고, 구약의 왕들은 그 리허설이 본무대도 아닌데 말이죠, 리허설인데도 불구하고 지켜봤던, 본무대가 어떨까 미리 바라보면서 봐왔던 그런 위치에 있던 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단 말이에요? 실제 본무대 공연 현장에 무대에 서서 그 수많은 공연에 참사한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퍼포먼스를 하는 배우들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그것을 지켜보면서 흥분하는 관람객들 같은 사람들, 바로 너희들이었고, 과거의 모든 사람을 리허설 정도 그냥 경험했던 예언자들과 왕들은 그랬다 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별 보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 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에 너희들이 서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했던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를 찾아본다면 본다 그리고 듣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를 경험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비로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완성된 나라를 말해요. 완성이 된 나라예요. 퍼펙트한 킹덤을 가시죠. 그런데 그 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미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도달았다. Come here, come near.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쑥 이 땅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right now, 지금 이 시간 이 런던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셔 다스린다 이 말이죠. 움직이고 계시다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 안에 그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리는 거예요. 뭐 귀로 들리진 않아요. 그건 귀신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말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내게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이걸 내게 지금 뭔가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자기가 익스피리언스 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런 의미,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임했고 익스텐드 퍼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 점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분이 일하신 일이 보여지고 그분이 말씀한 것이 들려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본무대가 시작된 예수님 오신 그 이래로 시작된 지금 이 시간을 말할 것도 없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 것이 너무 체험을 절대시하는, 체험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거는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는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신비로운 존재니까 그분이 하시는 역사에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은 다 감춰져 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 것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삶 안에 일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신비로운 거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 그 하나님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흥분된 익사이팅한, 그 제자들이 하나님 하시는 직접 경험했단 말이죠.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된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서 너희가 살고 있다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맨 그 현장에 있는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엄청난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뻐하고 그들 칭찬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멍때로 있다가 죽어서 천당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게 어려움의 자리면 어려운 자리일수록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듣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같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드라이브 하실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임영웅씨하고 악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을 같이 살아가는 그분이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놀라운 삶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삶을 경험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아버지 예수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이렇게 쭉 그냥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사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계획해야지 자기 플랜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나를 이렇게 해가시는 삶을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위대하죠. 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저는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부러워야 돼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내보다 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뭐 잘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래요. 다 고민해요. 뭐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1절에서 17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면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하신 비유였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나에게 딱 붙어있으라고. 잘 붙어있기 위해서는 특별히 너희들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사랑해라. 그리하면 탁 붙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충 보면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기쁨인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기쁨!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었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엄청난 기쁨이죠. 이 기쁨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가면 돼요. 또 잘 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쭉 내려가 보면 친구다 너희들이 클로즈한 릴레이션십 아닙니까? 종이 아니다.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특징이 뭐죠?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걸 누려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비유에서 말하듯이 주님과 관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관계 정말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시듯이 진짜 하나님 간절히 찾는 관계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같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하면 close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께 여러분을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했어. 너희가 나를 택하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어. 열매 맺는 무엇을 구하든 응답되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안다란 말이에요. 부부가 침실에서 엄밀한 사랑을 나눌 정도로 온 것을 다 아는 안을 안다란 기노소스라는 양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깊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머무시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대단한 뭔가 뭐 대단한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딱 여러분 이게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계시는구나. 나와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 나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같이 이 문제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마음을 주시는구나. 자꾸 느끼기 시작해요. 잘 따라가면 여러분 삶에 어메이징한 해프닝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